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소개를 했죠. 레위인들로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또는 성전 건축전에는 회막지기 그리고 찬양대로서 수고했던 혈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보면 이분들의 집안 대대로의 소임과 직책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을 하는 게 습관일까요? 성전이죠. 항상 성전에 관련된 대소사에 대해서 늘 그것만 생각을 하는 일상이 익숙해져 있겠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부름받은 종들이다 보니까 잘하든 못하든 늘 자나 깨나 교회 일에 마음을 쏟고 몰두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고라 자손들이 평생을 대대로 살아냈던 어떤 삶의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상적인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땅으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계속 회상적인 차원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기억을 살리면서 기도를 하고 지금 찬양 속에 얹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저 성경을 읽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으셨고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나쁜 기억일까요? 좋은 기억일까요? 좋은 경험과 하나님께로부터 누린 좋은 기억들을 지금 서두에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서 4절을 보십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자, 이제 살살 이 기자의 시의 흐름이 조금씩 드러나죠. 1절서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민족을 어떻게 포로에서 돌리셨고 그들의 허물과 분노와 죄를 어떻게 덮으셨고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셨는가를 좋은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서 툭 앞에다가 전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 좋은 경험과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찬양과 기도를 했을까 봤더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사절을 잘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뭐를 거두소서? 예. 그들은 그런 은혜와 그런 누림을 경험했건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현재 이 백성의 상태는 하나님의 무엇을 살 만한 상태에 놓여 있네요?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고질적인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샘플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그렇게 혹독이 지적을 받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샘플입니까? 오늘날 전형적인 우리들의 샘플이에요.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을 한번 쭉 되돌려 보세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그러면 그때는 감사해요. 살만해요.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또 빠꼼해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잊어버려요. 망각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고 그분의 그 놀라운 손길도 잊어버린 채 또 아우성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뭐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디 기댈 데 없을 줄 알고 이러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죄를 없애버리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죄의 짓눌림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높은 시선에서는 죄를 없애는 게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없애야지만 되는데 진짜 죄를 없애고자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애굽에서 왜 꺼냈죠? 광야에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광야의 기억은 좋았나요? 우리를 애굽이라는 공간에서 건져내신 것은 건져내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져냈으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완성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아, 나 이제 죄 없다. 이게 손 털고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새벽이라 표정들도 없으시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기억하세요. 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목적으로 삼는다면 율법주의예요. 그놈의 우리에게 왜 그토록 죄를 진절이 나게 싫어하시고 왜 죄를 도말하기를 그렇게 열망하셨으며 심지어는 인간에겐 수단과 방법이 없는 걸 아시고 아들까지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소리 마치 철저하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놈을 우리는 못 보는 거죠. 나 이제 죄 없다. 자유함을 입었다. 팩트적인 의미에서는 맞는데 그걸 목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해를 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도와주시고 덮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5편이 크게 세 갈래로 연결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들에게 어떤 선한 은혜의 경험을 주셨는가, 그걸 기자로 하여금 기억해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4절서부터 지금 현재 또 백성들의 상태가 다시 도돌이표에 가 있어요. 되돌려져 있어요. 또 죄를 먹고 마시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5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를 다시 한 번만 긍휼히 여기셔서 주를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촉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을 유심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드디어 이 기자는 어디에다가 마지막 운명을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의 운명을 걸어요. 그리고 그 절정이 뭐냐 하면 9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 이 인애와 진리는 커플입니다. 성경에서 내내 떨어질 수 없는 커플인데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해요. 그리고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총칭적 언어예요.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고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이 이 땅에 뭐가 되어 오셨죠? 예,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는 게 인애와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뭐가 서로 입맞추죠?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 다 같이 13절 시작.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네. 여기 대개 이제 표현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은 추상적인 표현을 썼지만 크게 오늘 85편의 본문은 세 갈래로 이해하면 정확해요.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좋은 기억들. 그런데 4절서부터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제자리에 돌아가 있는, 그래서 또 오늘도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처절한 못난 모습이 여과 없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그분의 어디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걸죠? 그분의 성품, 자비와 인애와 화평의 성품에다가 자기 운명을 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그 기초가 아버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게 뭐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저버리지 않을 뿐이다. 내가 천인공노할 불효를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만약에 평소 아버지가 이 아들 막 학대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정죄하고 이런 아버지로 이해했다면 그 집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꿈에도 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의 회개마저도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의 천반에 걸쳐서 구석구석 그분의 자비로움과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체득시키고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도 오늘 또 넘어졌지만 자기의 구원과 용서를 하나님의 성품에 걸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내가 어떤 불안함, 연약함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시면 자기 형편을 돌아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 없어요. 누구의 성품에 운명을 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우리의 운명을 걸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상 딴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대 제목도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오늘 돌아보니 저의 삶과 모습이 여전히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하오나, 하오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에 내 눈물을 걸고 내 좌절을 걸고 내 운명을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온 제목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을 맞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복 주십시오.